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2절, 35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해서 내려갑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제가 33장 18절 시작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백량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34장 1절입니다.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35장 9절로 갑니다.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밤 이야기, 밤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란 인물을 가지고 그 인물의 인생에 있어서 이민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밤에 어떤 장면에 나타나셨나 하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야곱이 이제 돌아와서 맨 마지막으로 그 순서입니다. 귀환과 돌아옴과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가는데 이렇게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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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다시인가 하면요, 야곱이 그 인생에 있어서 다시금 정착하는 노력,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형편을 주셔서 다시금 출발하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태어나는, 아니 다시금 나타나시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은 이렇게 참고로 보실 때에 뭐든지 간에요, 성경에서 좋은 것은요 첫 번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요 첫 번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정도가 다가 아니고 다시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도 사명을 주셨을 때 맨 처음 받았던 사명 갔다가 도망갔다가 고기 뱃속에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부르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서도, 누군가가 누구에게 있어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숙제를 냈어요. 서로에게 있어서 이야기할 때 10분 동안, 제가 숙제를 낸 거가 10분 동안 상대편이 이야기할 때에 10분 동안 거기 대해서 저거 틀렸는데, 요거 못마땅한데, 이거 어쩌는데, 그 말 하지도 말고 가운데 끊지도 말고 10분 동안만 그 사람 하는 말을 그저 나에 있는 모든 이렇게 민감한 감각과 과거에 어떤 것과 이런 것을 다 끊고요, 10분 동안만 그 사람에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주 한번 줘봐라고. 그게 숙제였어요. 만났습니다. 와서 바쁜데 와서 숙제했어요. 그러는데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때깔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는가 하면은, 결혼 생활하면서 할 때마다 생각해 보니까 10분을 말을 할 때에, 그래서 목사님 숙제니까 해야 된다고 딱 할 때에 자기 남편이 자기가 말하는데 말을 안 끊고 가운데 야단 안 치고 이런 거 안 하고 아무튼 10분을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그 10분 동안에요.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그 남편이 진짜로 숙제를 냈으니까 판단 안 하고 평가 안 하고 그걸 받아주면서, 당신이 그렇게 아팠냐, 자기 남편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자기 남편이 너무 내가 너를 이해를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 말하는데, 지나간 세월에 그렇게 믿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가 그게 싹 없어지면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말할 때에 성령이 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보시면은 이렇게 두 번째 기회, 재출발, 만나는 것도 새로 만나는 것, 헤어졌다 새로 만날 때에, 사람끼리 똑같은 사람도요, 그전에는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새로 만났을 때에,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내 사명이 그저 이 교회가 또는 저 사람이 그저 있는 줄 알았다가, 아이고 한번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한번 새롭게 만났을 때에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정말로 그 다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배짱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로 그리 아니하셔도 되는데 저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 저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전에는 사람이 보면은 사람이 안 보이고 숫자가 보였어요. 그제는 교회 와서 쫙 예배지 설교하려고 딱 서면요, 이거는 김밥 초밥 장사하는 사람이 딱 짓고 나면은 뭐 67알인가 전 잘 몰라요. 아무튼 몇 알 딱 나오는 것처럼 성경 이렇게 알기려고 딱 보면은 165명 하면은 나와요. 어릴 때부터 하도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딱 하면은 그저 여기에 이게 나오는데요, 그거 없애는데 참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지금은 감이 없어요. 저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는 기회를 준 사람들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들어주시고 저녁에 쉬운 시간 아닌데 와주시고 같이 말씀을 놓아주시고 해주는 거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 설교가 오늘 몇 시에 끝날 거나 저녁에 기다릴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요, 여기 지금 이 세링이 어떤 장소인가 세링인가 하면요, 사람이 죄송하지만은 누가 흔히 쓰는 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닥쳐서 어쩔 줄 모를 때에, 그때는 전화가 핏발같이 오더만은 그거 딱 끝나고 나면은 그냥 언제 봤냐는 듯이 그 다음에 싹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은 제가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평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상황을 처리하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진정한 속내와 영적 인격 성숙도, 관계의 깊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급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도움을 청할 때와, 그리고 일단 환경이 지나가고 나면은 도움을 청했던 대상과 가지는 관계가 어떠한지, 이것이 우리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이사오고 난 다음에 말튼 교회에 안강도사님 모시고 뭐 하나 들고 찾아갔었어요. 8년 동안에 참 고마웠거든요.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은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어요. 안강도사님 이제 이번 주일날 지나고 목사 안수 받는데 이제 저랑 같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가기 전에 그 교회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갈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들 때와 날 때가 다 일관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중한 만남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저도 그렇고요, 그분들도 그렇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유아원 세우겠다고 하지만은 지금 가서 유아원 못 세우셨거든요. 세우시겠다는 목사님도 딴 데로 가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은 저희들이 이 자리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거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기하고 막측하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정말로 이사하기 싫고 정말로 나가기 싫은데 거기를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하실 때는 정말로 힘들었지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도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까? 야곱이 돌아오면서 자기가 원수처럼 생각하던 그 형이 군사를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 종들이 볼 때는 이거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건 전부 다 우리는 이거는 전부 다 이게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마음이 좀 풀어졌을까 해서 선물 아닌 뇌물을 세 번이나 이렇게 보내어도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자기 형제를 다 보내고 아니 자기 가족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안 넘어가겠다고 하나님과 씨름했다가 형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형님이 자기를 부둥켜 안고 쫓아올 때 저게 나를 죽으러 오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자리 정말로 그 사람 만나러 가고 그게 힘드는데 성령의 강권하심에 할 수 없이 가고 오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상하게 그 만남을 통해서 그냥 그 사람이 마음이 다 녹아져서 돌아올 때에는 야, 이 만남 안 하고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라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생각했을 때에는 형의 마음만 달래면 된다고 생각해서 뇌물 선물 오만 공세를 다하고 했지만은 인간의 꾀를 썼지만은 사실은 그 주권이 형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줄 깨달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버텼는데 내가 죽으려고 했으면은 벌써 하나님이 나를 죽이셨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것을 깨달았고 난 다음에는 야곱이 형을 보고 난 다음에는 형을 얼굴을 보고 뒤뚱맞은 소리처럼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에서가 얼마나 좀 멀쩡했을까. 에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에는요 아주 원수의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만나는 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뭘 꽉 품고 있었는데 딱 얼굴을 보는 순간에 왜 그렇게 측은한 마음이 들고 측은지심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지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고 보니까 그죠? 사람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나면은 거기에서 상당히 심하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풀어지고 얼마나 좋게 됐어요. 형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니까 아 얘가 무슨 오바를 하니 너무 좀 심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하셨습니까? 야곱아 베델로 돌아오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형님이 떠나가고 나니까 문제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살살살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앞을 그 이거 나니까 사업이 뭔가 좀 풀리고 나니까 뭐가 좀 하나씩 풀려가고 나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나니까 뭐가 지금 위기가 없어지고 나니까 애들이 회복되고 나니까 무엇 때문에 또 교회 문제에서 없어지고 나니까 그 전에 그렇게 했던 생각이 아이 뭐 그냥 이렇게 슬 묻어가려는 거. 이게 어쩜 그렇게 잘 알까요? 다 해본 사람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슬 묻어갈 때에 야곱의 노력은요, 거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세겜이라는 도시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장막 친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장막 치고 그리고 난 다음 베델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그 본문에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은 앞에 읽어보면은 자기의 짐승들을 위한 집을 먼저 지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집을 짓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뭔가 하면은 점점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 앞에 베델로 돌아가 봐요.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로 좀 이상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집도 철도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기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허허벌판인데 거기에서 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농사에 맞는 것도 아니고 목축에 맞는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에 맞는 것도 아니고 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와 하나님과 약속인데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형편들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들들에게서 100량을 주고 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 아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줬던 땅은 모든 무덤터 그 마물의 상수리 앞에 있는 굴터 그것만 주었어요. 무덤터는 이 세상에 살면서는 아무런 소비가 없는 소용이 없는 터입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 묘비 이번에도 한국 가고 나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야 내가 여기 두 군데 있는데 어느 쪽이 좋을까 어느 쪽이 애들이 올 때 편리할까 이래서 아주 즐겁게 의논을 했어요. 아버님 그 자리는 좀 힘들어요. 이 자리가 좋을까 이러면서 저는 속에 예수 믿는 거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나눌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가 부활지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야곱이요 그 땅을 100량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은 여기에 엘이라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엘이라는 이름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 몇 번 나옵니까? 항상 좋은 것은 세 번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를 보시면요 제단을 쌓는데 맨 처음에 자기 짭 잡고요 자기 집 잡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 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교회를 지어요. 교회 이름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게 로헤라는 말이 마이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이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 하나님을 이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은 세 번이나 있는데 이 중심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나가 있는 거요. 이 중심 자리에 이렇게 나는 누군가 하나님도 이겼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가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내가 중심 자리가 되어서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요 얼마나 종교 활동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이나 말했으니까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것을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선순위가 베델로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자리는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그 앞에다가 딱 장막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나의 그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가실 때에 이것을 지난 10여 년 이렇게 같이 교회를 꾸려가면서 해가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자리가 이거예요. 이것이 되지를 않으면은 이것이 이 고비를 이것을 극복하는 이것이 되지를 않으면은 신앙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은 많을지 몰라도요 여기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안 돼요. 이게 너무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나 무성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누가 그 안에 있느냐는 이것을 보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철두철미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과 제가 짓고 있는 것이 이 교회가 또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임대했을 때는요 아브라함을 먼저 와가지고 제단부터 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순서가 갔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쓰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해요. 근데 이것은 남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너는 이렇다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거는 자기와 하나님 있는 거니까 밤에 하나님 만나서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라는 것은 자기가 고백하고 깨달은 것이지 주변에 있는 와이프도 아들도 종업원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재정착의 노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해나가실 때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 주는 것은 차라리요 아주 힘들게 핍박을 주고 억압을 주면은요 오히려 쉽습니다. 오히려 적이 보여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망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도 망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적당히 따뜻해요. 우리가 아이들도요 적당하게 자극이 없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주놓으면은 그 아이는 제대로 이것을 내공을 가지고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자상해가지고 애한테 너무 잘해주는 아이 저는 잘된 아이 별로 못 봤어요.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를 몰라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극복하고 겪어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은 가만두시지를 않아요. 우리는 재정착해서 여기가 좆사오니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흔드세요. 그냥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오늘 다 본문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야곱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세겜성 안에 들어가서 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험악하니까. 근데 세겜성 밖에서 적당히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는 거기서 거래만 하고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집에 아이들이 다말이 그 집에 들어가서 놀러 다니다가 거기에서 겁탈당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네 아들들이 거기에 대해서 복수한다고 아주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볼 때에는 이 정도만 있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모르고요 세속적인 라이프스타일 저는 다말이 그때에 구약성경 읽으면 처음에 한 번 갔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자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 말로 하면은 오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이프스타일이에요. 최소한 그 성의 아들 세겜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나는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아들들은 그것을 가지고 빙자를 삼아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놓고는 거기에 들어가서 전부 몰살시키고는 그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뺏어가지고 나오는 일들을 하며 대로 주고 말로 갚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여기 대해서 악하게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무섭습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갈 때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싸워서는 안 될 거가 교회 싸움이고 종교 전쟁이 가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제일 수입 보는 것은 사탄이 수입 보는 겁니다.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거기에서 거래를 하자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그냥 와서 이 딸을 받아들여 가지고 뭐라고 그 장면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너희들의 아들들과 우리들의 딸들, 너희들의 딸들과 우리들의 딸들이 서로 통혼하고 살자 이랬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서로 섞어서 그 가치관과 그것을 섞어서 그냥 그저 술이 뭐 이렇게 뭐 술에 술단 물에 술 이렇게 좋은 기 좋은 거로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아이고 끔찍해라고 했겠지만은 이것이 순서를 통해서 나오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버지의 권위가 부재중이에요. 야곱이 그 일을 벌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끼리 일을 다 벌리고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져요. 이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세우질 않으니까 이제는 그 아이들에 가서도 자기 양심이 아는 거예요. 베델까지 가지 않았던 것을 자기가 알게 되니까 아들들이 딸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다 일을 하고요, 자기네들끼리 처리를 하고요, 이런 형편으로 몰아지게 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는 형편이, 밧담 아람에서는 자기와 외삼촌과 종업원들 사이의 관계가 이래 돼서 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세겜 땅에 있어서는 자기가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들 때문에 딸들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으로 이 환경을 몰아서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중간에 타협하고 정착해서 살려는 야곱의 계획을 드러내고 그 결과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에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 높은 단을 쌓고 이러면은 하나님 얼마나 많은 걸 했습니까 라고 보여주면은 넘어갈 줄 알았는데, 사람은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가더라도 뭐는 못 속이는가 하면 자기는 못 속이고 자기 믿음의 후배들, 정작 신앙의 가족들 거기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과입니다. 거기 계속 있으면은 온 가족이 몰살당할 판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야곱아 다시 떠나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시는가 하면은요, 35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요, 그 전에 나타났던 야곱이 만들었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를, 내가 이긴 하나님이 되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쫙 하나님 소개했어요. 내 중심으로. 근데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기를 야곱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생각할 때 내가 성공한 거 보여주고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요, 이걸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나는 너를 하나님인 줄 아니? 나는 너의 미천을 알아. 너의 그 감추인 그 자리를 알아. 그런데 나는 거기서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잘나고 내가 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너의 부서진 마음과 너의 상한 심령과 너의 낮은 자리를 내가 정말로 너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합된 것처럼 내가 내 사랑과 인내와 수고와 모든 것을 알지만은 너의 첫사랑을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첫사랑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고, 나는 돈 없어도 되고 나는 건강 없어도 되고 나는 자녀 없어도 되고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된다고 했던 그게 첫사랑 아닙니까? 바로 그 첫사랑의 자리에 주님은 그게 그렇게 고파서,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는 엘 엘로에 이스라엘 제단을 쌓고 높이 쌓고 이거 하면 임프레스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가 그립다, 홀로 있었을 때 나만 바라보고 돌베개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나는 그 만남이 그립다, 나는 그 자리에서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자리를 떠나가면 죽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라도 지키고 있어야지, 이 자리 떠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야곱이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35장 그 3절에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났던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는 꼭 그 환난이 와야 그 주님을 만납니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흰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싶어서 줬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그런 재난을 당하게 했지만은 완전히 멸망할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떠나도 죽을 것 같았는데 떠나니까 모든 사방에 두려움을 주어서 베델의 자리로 떠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전에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주셨거든요. 근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그게 뭡니까? 그게 정말 이런 거 있었는데 잊어버렸던 거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을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여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엘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정말로 이렇게 좋았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이게 세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의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요, 사람의 약속이 두 가지로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 그래요. 여기 하나 되는 요게 누구겠습니까? 요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예표적인 약속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두 번째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항상 반복돼요.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군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삼스럽게 들어와지고, 내가 그 성경 말씀인데 이게 땡겨지고 이렇게 빨리듯이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요 하는 거가,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여러분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러게 나면은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사람에 대한 소망이요. 저 사람은 가망성이 없어, 저 사람은 미워, 저 사람은 안 되겠어 그랬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을 안 가질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금쪽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저 내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에서, 아, 내가 남을 위해서 써여주고 내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후손들이 내려오면 선조가 없으면 안 내려와요. 그 말은요,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들이 밟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가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죽을 때도 그거 꿈꾸고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그게 언약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눈이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끝났다 싶고요, 내 인생이 사방이 막힌 담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담을 쫙 열면서요, 창문이 보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것처럼요, 소망이 보여요. 야망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언약의 근거를 두고 나를 디딤돌로해서 넘어서는 이 소망이 주변에요 보이면요, 그냥 가능성과 포부와 기회가요 사방이 지천으로 열려져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눈 지금 감고 그냥 이렇게만 살아왔던 내 자신이 한탄스럽고요, 이걸 보여줘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이때까지 야곱이 이런 경우 당하고 엘로에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적당히 중간에서 타협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 계셨는가? 창세기 29장 가시면은, 28장 가시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서 처음 우리 시작했을 때 시리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이 하신 약속이, 내가 저기 약속을 해주시고 동서남북에 땅을 주시겠다 그러셨고요, 사람의 약속 주시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저 이민생활 떠나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한 거 그냥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야곱이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자기 혼자 처세할 거라고 이리 사기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인간의 꿰임새 부리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순간마다 그분이 함께 있으시면서 그분은 당신이 세웠던 그 베델의 자리 돌아오기까지 구비곡절을 걸쳐가지고 다 돌아오게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는 돌아왔다 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이게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민생활하고 있는 그분이 이 땅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늘에서 땅으로 이민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인생을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고 가셨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교회와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14절에 35장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셨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정말 두세 사람 모여서 있는 이 교회, 사람이 볼 때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게 주님께서 하시던 대로 내 스스로 내 직장과 내 편리와 내 그것을 따라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 부을 붓고 베델이라 불렀던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다시 승천하셨다가 올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옵시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신부입니다. 비록 그 교회가 때로는 만신창이가 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나도 같이 비아냥거릴 때에 주님께서는 제가 지금도 이렇게 10여 년 전에 교회의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교회를 막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교회를 나는 사랑한다. 내가 싫어서 버리고자 하는 그 교회를 나는 품고 있다. 너는 수준이 안 된다고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나는 찾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너는 숨어서 벌거벗고 숨어서 피하는 곳을 나는 벌거벗은 몸을 내세우고 사람들이 침뱉음을 당하는 그 모습에 나는 거기에 같이 있다라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저는 거기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게 나는 창피하다. 주님은 왜 우리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세상에 남들은 교통사고로 피투성이가 돼서 됐을 때 아유 징그러워 이래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새끼면은 그걸 부둥켜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같이 어릴 때에 자기 형이랑 같이 파악에 놀러를 갔대요. 놀러를 갔다가 마침 이렇게 텐트를 해갖고 갔는데 아버지가 뭐 빠뜨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형하고 자기한테, 얘들아 아버지가 올 때까지 요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가 금방 여기 내려가서 15분이면 올 거니까 가서 요거 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에 아버지랑 같이 요 시냇물을 건너서 가자. 다지고 또 약속하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약속하고 다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가고 난 다음에 한 10분쯤 있으니까, 이 항상 그 형이 문제예요. 장남이. 제가 장남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은 다행히 장남이 아니었어요. 자기 형이 꼼지락꼼지락 있다가, 야 건너가자. 안 되는데 형. 건너가자. 안 되는데 형. 한번 요거 퐁퐁 건너가면 돼. 그러다가 용감하게 형이 건너다가, 징검다리 건너다가, 그 바위가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져가지고 머리를 깨가지고요, 피가 막 절절절절 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때에 자기는 동생으로서 그냥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까봐, 아버지 말 안 듣고 갔으니까 그럴까봐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그냥 시냇물 가운데서 막 머리가 깨져가 피가 흘리는 그 자기 형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Why didn't you listen to me? 왜 내 말 안 들었니? 야단칠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을 붙잡고 병원으로 뛰고 가고 있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모습이 아닐까? 이게 남의 자식, 너 왜 그랬니? 야단치겠지만은,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 왜 그랬니? 라고 붙잡고, 그 아들을 붙잡고 뛰어가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의 인생의 순서순서마다 함께 하시며, 야곱을 회복하시며, 이분의 성실하심이 결코 우리를 인생을 성공과 성취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완성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고, 주님의 사랑이 크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정말로 일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은 인간의 꼼수를 쓰고, 기회만 있으면은 편한 길을 찾고, 기회만 있으면은 타협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는 사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물질의 욕심에 빠지고 인간의 정욕에 빠지고 권력을 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기어코라도 이런저런 형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출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잡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선한 일 이미 시작하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